저희 교회 오신 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기가 이렇게 많이 도는 것 같은데요. 또 감기에 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월 첫주 한숲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인격이 되게 하시고 또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한숲의 선교입니다. 한숲의 선교. 여러분, 2010년, 지금 2020년이잖아요. 2010년 1월 4일 설교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그러니까 이 본문으로 한숲교회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이 본문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이 본문으로 한숲 공동체는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 한숲이 10년째에 또 예배를 드릴 때에 또이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교회 이름이 뭐죠? 오늘 본문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뭐 대답해 주실 때까지 뭐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여러분, 성경에 교회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교회가 많이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AD 1세기부터 AD 3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300년에 걸쳐서 초대 기독교의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엄청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영향력이 300년이나 갔습니다. 그리고요, 그 300년 동안 그 선교의 놀라운 영향력을 펼치면서 그 300년간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디옥 학파라 이렇게 부릅니다. AD 3세기까지 학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그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었고요. 또 안디옥에 있었던 안디옥 학파, 이두 학파가 당시에 제일 유명했는데, 근데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 당시 그리스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영육 이원론, 그리고 헬라 이원론에 근거한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성경 해석을 할 때에 성경 해석의 방법이 주로 영해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경을 자꾸 해석했기 때문에 성경 본문의 뜻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이 안디옥 학파는 철저히 유대적 전통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모형론을 가지고 예표론적으로 해석했고요. 특별히 본문 말씀에 문법과 또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안디옥 학파의 성경 해석학이 오늘날까지 표준이 되는 놀라운 전통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교에서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안디옥 학파의 전통을 따릅니다. 근데 이 안디옥 학파는 수많은 좋은 교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나온 교부가 그 교회사에서 유명한 네스토리우스인데요. 네스토리우스가 나온 다음에 안디옥 학파의 생명이 300년에 걸친 그 생명이 끝나죠. 그리고는 서방교회로 이제 주도권이 넘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300년 동안 아주 중요한 신학적 전통을 지닌 선교적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진 교회였길래 첫 기독교 역사 300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중심 교회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본문. 성경 본문을 읽으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감흥이 있으셨습니까? 와, 뭔가 지금 대단한 일이 벌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리 그냥 성경을 읽었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덤덤하게 읽었고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 같지도 않고요. 흥분할 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이죠. 만약에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개인의 역사를 기록하는 천군 천사들이 있다면 천군 천사들은 우리와 반응이 달랐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마구 뛰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이 역사적 순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천군 천사들은 이렇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잔뜩 긴장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가 갑자기 와 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천군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드디어 주님에 대한 소식이 유대인의 벽을 넘었다. 드디어 주님에 대한 이 소식이 유대인의 장벽을 넘었다. 지금 소리 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건은 아주 담담하고 평범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대단한 장면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 무엇 때문에 천군 천사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우리가 그 이유를 오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1장까지 무슨 일을 하시다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면 우리는 같은 흥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도록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죠. 그리고는 시간이 더 지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그렇게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망가져가는 세상을 회복하시고 인류 전체를 다시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역사이고 이것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참 이게 굉장히 특이한 장면인데요. 하나님은 아직 민족은커녕 자기 후손도 없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시골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죠.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세상의 끝이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 끝이 오냐 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이 관심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주님이 떠나실 때 장면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과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하늘로 막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것이 바로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아주 일관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땅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셨던 그리고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땅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지금과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를 받는 것, 그리고 그들이 속한 사회와 문화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기획하시고 역사를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역사를 경영하도록 하셨던 분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기획자이시면서 동시에 연출자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으면 역사의 기획자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연출자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모습이 사도행전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땅끝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 속에서 개입하셨는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셨는가, 그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초반부터 우리가 오늘 조금 전까지 읽었던 1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AD 한 29년에서 30년이죠. 주후 29년에서 30년쯤에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6장까지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6장까지는 그래서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고 전도가 있었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이 얘기가 2, 3, 4, 5, 6장에 쭉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흥미로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여전히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들여다보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안에서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장에 따고 보면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스데반 설교문을 쭉 읽었는데 사도행전에는 설교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스데반 설교가 만약 오늘 강대상에서 하면 좀 과격한 설교예요. 스데반 설교가 굉장히 좀 과격했는데 그렇게 과격하게 설교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 7장에 나옵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하자요,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로마와 그 당시의 집권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이제 본격적으로 큰 핍박이 일어나서요, 결국 사도들만 남겨놓고 교회는 사도들만 남아있고요. 사람들이 전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이게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리고 8장으로 가면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가, 그 중에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 복음이 드디어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에도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오다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9장에 이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증인이었던 한 청년이 있는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오는데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기세등등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더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 북동쪽 방향에 있던 도시인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가 회심하고요. 그는 즉시 다메섹 회당에 들어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 알겠지만 사울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역할을 했다라고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그래서 2, 3, 4, 5, 6, 7, 8, 9장까지 쭉 그렇게 사도행전이 쓰고 있다가 사도행전 9장 23절 딱 가면요. 23절부터는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이 바뀝니다. 다시 누구에게 주목하냐면 다시 사도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얘기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쯤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때 베드로는 예루살렘 서쪽 해안가 부근에 있는 룻다 그리고 욥바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룻다에서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그 즈음에 룻다에서는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었고요. 욥바에서는 다베다라는 여인을, 죽은 여인을 살려냅니다. 그런 일이 지금 아주 엇비슷한 시기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사도행전 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때 잠시 룻다와 욥바에 머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이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0장에 넘어오면 같은 라인입니다. 시간이 가이사랴에 거하는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고넬료라는 군인이 10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고넬료는 헬라인이었지만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환상을 보는데 욥바에 있는, 지금 욥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는 환상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래서 왜 베드로를 불러야 하는지도 모르고요. 하인들을 욥바로 보냅니다. 하인들이 베드로를 만나러 욥바로 가죠. 그런데 이 하인들이 욥바로 베드로를 향해서 막 오고 있을 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는 그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다가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막 더러운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 보고 예수 먹어라.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걸 먹습니까? 세 번이나 부인하지만 계속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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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탁 깹니다. 환상에서.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뭐지? 뭐지라고 하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조금 전에 그 환상을 보았으니까 아, 이 환상이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는 베드로가 그 하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놀랍게도 예루살렘에서 그랬듯이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막 방언도 하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랬던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혼란에 빠집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까지 주었다니, 그런데 더 놀란 것은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었던 이야기를 차근차근, 자기가 어떤 환상을 보고 있었고 환상 중에 누가 찾아왔고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이야기와 거의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11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서 나왔을 때는 이것이 반복할 만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일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쭉 얘기해 줍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8절 얘기를 지금 누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지금 이 18절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누가 한 얘기, 베드로가 한 얘기를 다 듣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묘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1장부터 봤는데 사도행전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11장에 이르고서야 비로소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끝도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라고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러니까 땅끝은커녕 유대 지역에만 머물고 있던 이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1장쯤 가서야 비로소 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라고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원래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과 그들이 이것을 인식하는 것 사이에는 간극이 그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9절 이제 그때에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1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때라는 표현은요 마치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할 때 그 마침내와 같이 그때에라는 이 표현은요 참으로 감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때라는요 이게 어떤 그때냐면 이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을 그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전히 유대 지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을 무렵 베드로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을 무렵 어떤 사람들은 그 무렵에 어떤 사람들은 가이사랴로부터 한참 북쪽에 있는 안디옥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그때에 유대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 거기서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한참 북쪽에 있는 안디옥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여전히 그러나 그들의 한계는 뭐였었냐?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베네코브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 유대인에게만. 물론 지역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아직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지 않았죠. 유대인에게만 그냥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20절에 이르면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브로는 유대 서쪽 지역 섬이고 구레네는 더 멀리 북아프리카 지역인데요. 이런 지역 출신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게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셨는데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어지는 장들에서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시작된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요.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고 무려 300년 동안 그 일들이 지속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베드로 사도가 헬라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소식을 듣고서 겨우 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 라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을 무렵에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 출신의 사람들은 안디옥에서 이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저자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뭘 말하고 싶을까요? 세계 역사의 첫 장의 주제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면 두 번째 장의 주제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다.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세계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창세기부터 그리고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설명을 쭉 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을 들으면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끌고 계셨구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베드로도 잘 몰랐습니다. 자기가 왜 욥바에 가게 되었는지, 왜 고넬료의 집에 갔다 와야 했는지,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은 왜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는지 각자 그들은 몰라요. 자기가 하는 행동의 의미들을. 각자 그들은 각자의 신앙에서 각자의 판단으로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연출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이 계속 10장, 11장, 12장, 13장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만 세우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잘해봐 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계획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전체 그림을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경영하시고 조율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여 나가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러하고요. 사도행전 이후에 지난 수천간의 인류의 역사가 그러하고 지난 10년간의 한숨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경영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주 역사와 또 인간 역사를 기획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여러분 퍼즐 맞추기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로 어릴 때 많이 하는 거지만 요즘에는 어른들을 위한 퍼즐도 나와요. 1000조각, 2000조각, 심지어는 5000조각 퍼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집은 보니까 성탄절 이렇게 일주일 앞두고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가족들이 그 퍼즐 조각 맞추는 그 일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퍼즐 조각 하나가 따로 한 피스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요. 볼품도 없고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 퍼즐 조각 하나에다가요. 금칠을 해놔도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금칠을 해도. 또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조각 때문에 이 그림이 완성이 안 돼요. 그러나 이 한 피스를 볼 때는 이게 뭔가 싶은데 그 조각이 자기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전체 그림을 완성시키는 귀중한 역할을 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각각의 인물들은 각자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0년도 첫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역사 전체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 내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내 인생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경륜 속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값진 인생을 소망하는 사람들, 또 위대한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 나를 포함한 이 모든 사람의 역사를 기획하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10년 전이죠. 이제 10년 조금 이제 더 넘었네요. 이제는 2009년도인데 그 당시에 제가 교회 개척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새가족 공부를 할 때 좀 자세히 나누겠지만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열정과 헌신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이제 교황, 초대 교황의 베드로로도 붙지만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이 반석을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데요. 말씀이, 예수님께 사신 이 말씀이 교회의 기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교회의 기초이고요. 말씀이 그 교회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주신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1장이었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에 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받는 게 소중하냐 하면요, 말씀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 경륜의 부분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하나님의 전체 경륜에 부합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과 상관없이 툭 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10년 전에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년 전 첫 설교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있는 교회를 하나 더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미국에 있는 우리의 첫 번째 필독사였던 세이비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세이비어 교회 두 교회를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여주신 모델이다. 여러분, 적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홀로 뚝 떨어진 퍼즐 조각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10년 전에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받으면서 설교할 때도 궁금했던 게 뭐냐면 10년 뒤에 나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공동체가 이 말씀을 얼만큼 이해하고 있고 그 공동체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제가 10년 전에 궁금했었습니다. 도대체 10년 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은 지난 10년 동안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고 계신다. 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전과 똑같은 본문이지만 이 말씀이 제가 성취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쭉 오늘 본문까지 계속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 더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주셨던 말씀이 어떻게 성취해져 가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의 시간들을 더 많이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아프리카로 갔을 때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로 갈 때까지 부교육자 생활을 한 20년 정도 했었는데요.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교육자 생활을 했지만 부족한 어떤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어떤 것들을 마지막 나에게 정돈하고 가르쳐 주시려고 나를 그곳에 보내셨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족한 한 조각은 선교일 거다. 내가 선교에 좀 많이 약하다. 그 당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생각하면 늘 마음에 부채의식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과 6개월, 7개월 이렇게 있으면서 어느 정도 선교에 대한 이제 감각이 좀 생겼습니다. 아, 이제 내가 마지막이 한 퍼즐, 남아있는 한 조각 퍼즐, 선교에 대한 퍼즐을 이제 알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전체 퍼즐에 이것만 넣으면 되겠네? 라고 해서 딱 넣었는데, 넣을 때 제가 전혀 생각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뭐 교육, 또 뭐 여기 찬양, 뭐 예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행정. 그럼 이제 그 중에 한 조각이 선교인 줄 알고 딱 넣었는데, 딱 놓고 보니까 그 퍼즐 전체의 그림이 딱 떠오르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교였습니다. 저는 하나의 조각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가니까 전체의 퍼즐 모임이 딱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교. 그러면서 모양이 싹 바뀌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가 넣었던 것들이 이런 거였구나. 한 조각을 넣은 게 아니라 이것이 전체 그림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행전 1장부터 또 안디옥 교회까지 사도행전 11장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면서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교를 보여주시고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냐면, 이게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사도행전부터 사도행전 11장이 안디옥 교회,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세워진 이 교회는 이것이 단절된 교회가 아니고 동일한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일한 경륜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점, 이 자리, 이 공간, 이 시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가고 뭐 또 그 욥바에 있고 그랬을 때 그들이 있었던 시간과 공간만 생각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으로 바라보았을 때 굉장히 놀라운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10년 전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10년이 지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하나의 어떤 건물 빌딩의 9층에 모여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 교회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시간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때에, 한숲의 교회를 세울 때에, 한숲은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되리라는 선교적 교회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부터, 아직 띄우지 마시고, 이제는 퀴즈, 지금부터 퀴즈입니다. 제가 얘기를 제 입장에서는 수십 번 했기 때문에 오늘 이 퀴즈는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한숲의 선교는 뭐냐? 한숲의 선교는 너무나 분명한 두 가지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의입니다. 첫 번째, 선교는 뭐다? 아무나 한 명이 얘기하시면 다 맞추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분만 얘기하시면, 선교는 뭐다? 선교는 뭐다? 교회 뿌리다. 또 하나 더, 선교는 뭐다? 선교는 선교사다. 맞습니다. 이제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것입니다. 한숲의 선교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단순히 교회가 주관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혹은 교회의 다양한 활동 중 하나로, 혹은 소수의 관심 있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활동으로, 혹은 특정한 소명을 받은 선교단체 활동으로 축소하거나 환원해서 이해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면 선교사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파송교회가 재정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선교를 이해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선교하고 있다. 하지만 선교에 대한 한숲의 정의는 그게 아니고, 선교는 교회의 뿌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퍼즐 전체 조각,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선교,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여러분, 이 미시오 데이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분이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창조물이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가는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 이게 미시오데이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는 교회보다 우선합니다. 즉 교회는 선교를 위한 도구입니다. 선교를 행하는 주체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파송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스스로 선교사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교를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철저히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교회는 길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요. 성령께서 지나가실 때 지나가시게 하는 사역. 이것이 교회 역할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좀 지나가려고 한다. 내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내가 저쪽 지역의 선교지와 저기와 내가 지나가려고 한다라고 할 때 모여서 뭘 하고 뭘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가 아니고 지나가려고 할 때 교회가 길을 딱 내어드리는 겁니다. 모든 결정과 판단과 사람들의 생각이 지나가십시오. 주님 지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이 일기 사역 동안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이것이 한습의 선교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는 것은 교회와 목회의 뿌리이기 때문에 doing mission,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being mission, 교회 자체가 선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교회는 doing mission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being mission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습은 그 당시에 처음 교회를 세울 때 그 당시에 모잠비크에 계셨던 앙골라 모잠비크에 계셨던 정명석 선교사님, 천준혁 선교사님, 서대경 목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늘 세워줄 교회에 대해서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한습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받아내고 기도하면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의 DNA 자체가 이미 선교적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그 그냥 세포 하나하나가 선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선교의 또 다른 중요한 정의는 뭐다? 선교는 뭐다? 선교는 재정 아닙니다. 건물 아닙니다. 정책 아닙니다. 지역이 아니고 선교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 행위 자체 하나하나가 선교의 귀한 통로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한 선교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한습은 오시는 선교사님을 최선을 다해 선교해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역선교다라는 용어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가는 선교를 한 게 아니고요. 오시는 분이 회복되고 다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섬김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처음 5년 동안 정명섭, 천준혁, 서대경, 김한영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서 몇 달 동안 혹은 몇 주 동안 그렇게 계속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로부터 2년 동안은 심수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DTS팀들이 왔죠. 그래서 젊은 선교사 후보들을 우리가 도왔고요. 더 많은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이주민 선교사님, 최선욱 선교사님, 특별히 이병철 선교사님, 임정환 선교사님, 권기태 선교사님 같이 전문인 선교사님들, 목회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전문인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을 때 교회가 기꺼이 그 일들을 기쁨으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한숨을 생각하면 잊을 수 없고 한숨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꺼이 한숨은 그 길을 내어드렸습니다. 국내로는 가덕, 사치, 단기 선교가 있었고요. 그리고는 카자흐스탄, 태국, 캄보디아, 일본으로 우리 자녀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에 두 번의 선교팀이 방문했죠. 그래서 이제는 가는 선교의 장이 열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남아공에 있을 때 선교팀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습의 선교팀이 뭘 한 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것은 그동안에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들과 형성됐던 관계를 중심으로요. 선교사님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여행을 하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다른 선교팀들이 오면 그들을 섬기느라고 지금까지 그 사역만 해왔지 이렇게 함께 뭘 보낸 적이 없는데, 한숲에 그 함께하는 선교는 선교사라는 모토와에 함께했던 그 선교 행위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힘과 위로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선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모델, DNA로 출발한 한숲의 모델인데, 한숲이 그 미스요대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생각이 될 것이 뭐냐면, 지나가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나가게 하실 것인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지나가시려고 할 때 한숲이 어떻게 그 길을 열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출신 레슬리 뉴비긴, 유명한 사람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1959년도에 인도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출신이었는데요. 그가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자신을 파송한 나라가 선교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20, 30년 만에 자기가 파송한 나라가 선교지화가 되어버리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인식은 뭐냐? 교회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도 선교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흥덕이라는 어떤 교회가 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선교해야 한다 정도의 생각을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국 사회는 선교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요, 그냥 역사의 어떤 허공에 푹 던진 게 아니고 한 지역으로만 그냥 팍 보낸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아주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문화와 특정한 지역 속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숲은 10년 전에 신도시라는 문화가 있는 흥덕이라는 곳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숲을 이곳에 파송하고 보내신 거죠. 그러므로 파송받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요, 파송한 주체인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이러한 상황에 파송했는지를 묻고 또 묻고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깨달음이 있으면 길을 얼른 비켜서 그분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는요, 시대적 사명도 가지는 겁니다. 아, 지금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모델로 주신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디옥 교회와 하나는 세비어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1장 다음 주부터 살피겠지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우리로 따지면, 우리 교회로 따지면요, 저하고 김태형 목사님을 한숲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해 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 그런 결정할 수 있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11장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태생적으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한숲의 존재의 이유가 단순히 선교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세워진 교회라는 인식이 생기고 체질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세이비어 교회는요, 선교적 교회의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시대와 그리고 문화와 지역 속에 보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세이비어 교회는 시대와 문화와 지역에 파송받은 교회로서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시대와 문화와 지역을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딱 내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플러스 뭐냐? 이게요,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를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상담센터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요, 단순히 지역과 함께 지역에서 NGO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이곳에 상담센터가 그러려고 있는 게 아니고, 선교적 교회로서, 선교적 교회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21세기 세비어 교회로서의 출발인과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하나님의 기업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으로 이곳에 선교센터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2월달부터 3주에 걸쳐서 교사 세미나를 하게 될 텐데 여기 계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왜 교사 세미나가 중요하냐 하면요. 그리고 왜 교사들이 중요하냐 하면 교사들은 지금 시대에서 다음 세대로 성령께서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리고 있는 다음 세대 선교사입니다. 교사들은 단순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닙니다. 교사들은 선교사입니다. 이 세대에서 영민이 긍정하시길 바랍니다. 고개 흔들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영민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렇게 또 우리 영민이가 같이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리는 선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에 속합니다. 제가 작년 마지막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 교회사에도 드러났는데요. 교회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배교는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에 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교적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한수배 선교는 선교적 교회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넓혀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선교는 한수배의 중요한 존재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이미 다른 이들이 걷지 않는 모델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공동체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숨의 선교는 뭐다? 두 가지. 첫 번째, 선교는 뭐다? 교회의 뿌리다. 두 번째는 선교는 선교사이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그런데 우리가 뭐 그렇게 거창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 무슨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은 안디옥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대단한 일을 그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드디어 복음이 땅끝으로 가는구나 하면서 가슴 뛰어하고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면 그때 내가 비로소 움직이겠다는 교만을 버립니다. 그것을 다 모를지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은요. 요란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내 인생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작은 섬김, 또 내게 주어진 짧은 시간을 소중한 일에 잘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들마다 역사가 다 다르겠지만 그 작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담은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죠. 한웅재 씨가 불렀던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불렀습니다. 제가 이 찬양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긴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한 작은 일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의미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우리 하민 간사 또 진은이 원지가 그 증거입니다. 놀랍게도요. 우리는 선교사님을 섬겼는데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지금 10년이 지난 다음 우리 교회에서 청년으로 간사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는 작은 일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의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나의 작은 섬김과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혹은 지나가는 행인과 나누는 한마디 말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고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즉 역사의 기획자와 연출자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특별히 어떤 곳에 충성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사랑을 누리고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일에는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충성합니다. 그래서 한숲의 선교 방식은 독특합니다. 나중에 예배 후에 우리 선교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곳에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하신 선교사님과 지금도 선교 편지를 보내고 있는 분들은 다 소개하고 자유로 그들을 섬기되 그래서 교회에서 어느 분에게 전략적으로 뭘 하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다 섬기되 작지만 500원이든 1000원이든 작지만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 주일학교 아이들 모두도 함께 다 참여하는 방식. 이것이 한숲의 선교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압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선교사님들이 공항에 입국했을 때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 한숲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섬기셨던 우리 김상은 목사님도 우리 선교사님의 명단에 오늘부터 추가되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숲의 선교를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교회의 하나님의 경륜의 아름다움이 10년, 20년, 30년 안디옥 교회처럼 300년 이상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숲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한숲의 선교의 DNA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한숲의 선교가 지속되기를 소망하고 한숲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